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중국과 장기협력 협정 체결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이드 하티브자대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7일 국영 텔레비전에 나와 중국과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향후 25년간 정치, 전략, 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중국의 장기협력 협정은 지난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란 방문 때부터 논의한 것이라고 하디프자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27일로 예정된 협정 체결식에는 전날 밤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한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협정문에는 경제를 중심축으로 하는 포괄적인 협력 계획이 담기고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이란의 참여 그리고 양국 민간 분야의 협력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티브자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교한 대중문화와 미디어 기반 없이는 포괄적인 전략 참여가 어렵다며 문화 교류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 운하가 선박 자초로 막힌 가운데 미 해군이 복구 지원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26일 수에즈 운하가 있는 이집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어떠한 국제적 요청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집트와 적극적인 외교적 대화의 일환으로 운하 재개통을 돕기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고 양국 간 교섭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이집트의 복구 노력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현지 파트너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 방송은 미 국방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이르면 27일 미 해군이 준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현장에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지난 23일 타이완선사 에버그린 소속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븐호가 돌풍으로 좌초된 뒤 통행이 완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주요 물류 통행이 막히면서 세계 경제가 시간당 4억 달러 손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 조기경보기, 정찰기를 비롯한 중국 군용기들이 타이완 잠공식별부역에 진입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27일 타이완 국방부는 전날 중국 군용기 20대가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다고 중앙통신 등 현지 매체에 밝혔습니다. 해당 군용기는 J-16 전투기 10대, J-10 전투기 2대, H-6K 폭격기 4대, KJ-500 조기경보기 1대, Y-8 대잠기 2대, Y-8 기술정찰기 1대 등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같은 무력 시위 규모는 타이완 국방부가 지난해 중국 군용기의 비행 상황을 매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크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전날 해경 분야 협력 양해 각서를 공개 서명한 것에 반발해 중국 측이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현지 언론은 해설했습니다. 이번 비행에 참가한 기종 가운데 H-6K 폭격기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타이완 남부를 포위하는 듯한 비행을 하고 돌아갔고 일부는 남쪽으로 계속 날아가 필리핀 루손섬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바씨 해협까지 도달했다고 타이완 측은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과 타이완의 실질적 경계로 여겨지는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기술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 국가에 고율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이전 정부의 주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캐서린 타이비 무역대표부 대표는 26일 성명을 통해 디지털세를 채택한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 나라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타이 대표는 OECD의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관세 부과 등 무역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선택지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겼다고 판단할 경우 보복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한 연방 법률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작년 6월 대형 기술기업 보호 목적으로 디지털세 도입국에 대한 조사를 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그 조사를 이어받아 다음 단계로까지 진행하겠다고 이번에 밝힌 것입니다. 앞서 프랑스는 2019년 7월 디지털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 2017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한밤중에 이상한 비행물체가 등장했습니다. 이 까만 하늘을 환하게 밝힌 둥그렇고 꼬리까지 길게 뽑으면서 하늘을 가로지르듯 나르는 그런 비행물체였죠. 이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광채가 비교적 커서 시민들은 놀라움에 공포까지 느꼈습니다. 시민들은 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소방국, 방송국, 911에 신고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죠. 우주에서 온 UFO가 아니냐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결국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사가 쏜 로켓이 궤적을 그리면서 연출한 현상이다라고 밝혀졌는데요. 뭐 한바탕 에피소드로 끝났지만요. 사실 이 UFO,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소식은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요.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간의 호기심, 인류의 안위에 대한 생각까지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지난 22일 존 래클리프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6월에 UFO에 관한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전에 서명한 법안에 따라서 국방부와 국가정보국 DNI가 UFO에 대한 국가기밀 수준의 내용 일부를 포함한 보고서를 내는 것인데요. 미 폭스뉴스에 출연한 래클리프 전 국장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발언에 많은 미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이 래클리프 국장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할 것이지만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이 물체들이 충격파 소음을 내지 않고 비행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으로 미 언론들은 국내 곳곳에서 보고됐던 UFO나 외계인을 봤다는 증언이나 흔적 등의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USA Today가 13장의 사진을 소개한 것 하나만 좀 말씀을 해드린다면요. 1952년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에 커다란 불덩이가 떨어졌고 당시 숲에서 발이 큰 외계의 존재를 목격했다는 이 전설 같은 내용을 마을 사람들이 박물관까지 만들어서 자랑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이 지구에서 목격되는 UFO들은 사실상 이 자연현상을 보고 착각한 경우가 상당수이고 정말 확인되지 않은 비행체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인류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자, 6월에 나올 보고서 내용이 무엇일지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미국인들은 적지 않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본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끈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또 이번 주부터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으러 온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3월 셋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전 세계 영화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할리우드의 아카데미가 오는 9월 30일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개관식을 엽니다. 23일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온라인 가상 투어와 기자 간담회가 개최되는데요.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디렉터 겸 대표 빌 크레이머,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최고 예술 프로그램 책임자 재클린 스튜어트가 참석했는데요. 빌 크레이머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대표는 1927년 아카데미 창립 이래 영화의 역사와 예술 등을 담은 박물관을 만드는 것은 숙원 사업이었다. 지난 90여 년간 전 세계 만 명의 아카데미 회원들과 함께 모아온 소장품 등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리츠커 상을 받은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약 2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박물관은 1939년 지은 메이 컴퍼니 빌딩을 리모델링한 사반 빌딩과 새로 건축한 유리 콘크리트 도형 스피어 빌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단 빌딩에는 전시 갤러리와 스튜디오 등이, 또 스피어 빌딩에는 천석 규모의 상영관이 들어섰습니다. 개관에 앞서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일정에 맞춰서 4월 22일 온라인 가상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요. 오스카 유리 천장 깨기를 주제로 열리는 첫 프로그램은 배우 소피아 로렌, 우피 골드버그 등 오스카의 역사적 순간을 만든 여성들이 출연하는 대담입니다. 개관 특별전 주인공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의 대가로 알려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웃집 토토로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작품 원본 이미지보드, 캐릭터 디자인 등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60여 년 영화 여정을 보여줍니다. 또 상설전 오디오 가이드에는 한국어도 있는데요. 한국의 봉준호, 이창동 감독을 비롯해서 배우 이소룡, 브루슬리,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등 아시아 영화인들도 개관 전시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잭 도시 첫 트윗.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 잭 도시가 자신의 첫 트윗을 암호화폐 경매에 내놨고 290만 달러에 팔려 화제가 됐습니다. 이 블로그와 달리 문서, 서식 등은 올릴 수 없는 소셜미디어 트위터는 140자가 넘지 않는 짧은 문장이나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로 중국의 웨이보와 비슷합니다. 2006년 시작된 트위터는 중국 당국의 검열 정책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트위터의 같은 기능의 소셜미디어 웨이보가 중국판 트위터로 2009년 등장했죠. 트위터는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는 게시물을 팔로워들이 다시 게시하는 식의 공유를 통해 전파되는데요. 이 하나의 게시물에 관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댓글을 다는 리플라이, 자신의 게시물에 올리는 리트윗, 의견을 추가해 댓글을 다는 인용, 좋아요를 누르는 라이크 등입니다. 각국 정부기관과 최고 지도자들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 개인 등 트위터는 또 하나의 대화 창구로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의 첫 트윗이 가상화폐 경매시장에서 거액으로 낙찰된 겁니다. 도시 최고 경영자 CEO가 지난 2006년 3월 21일에 올린 첫 트윗은 지금 막 내 트위터 설정했음, Just setting up my Twitter라는 내용입니다. 미 언론은 이 말레이시아 가상화폐 기업 브릿지 오라클의 시나 에스타비 최고 경영자가 경매에서 낙찰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3일 로이터,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잭 도시 CEO는 지난 5일 자신이 올린 트위터 1호 트윗을 NFT로 판매하겠다고 경매에 붙였고, 전날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1630.58리더에 판매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경매가 이루어진 시점 이더리움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약 291만 5,800달러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NFT는 복사, 붙이기가 자유로운 디지털 세계에서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소유권, 저작권을 보장해주는 기술인데요. 잭 도시의 경우는 트윗 원본 파일을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경매에 붙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NFT는 희소성과 유일성이라는 가치가 부여되면서 디지털 예술품 시장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소식으로 한 번 더 기사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조은정 기자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주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도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무기 형태 같은 뭐 자세한 정보가 공개됐습니까?
네, 미 당국자들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단거리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 활동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탄도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통상적인 군사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은 미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익숙한 도발 목록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이동식과 잠수함 발사형, 핵과 열핵 시험이 있다며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 활동은 이런 범주 중에서도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해 약 1년간 미북 간 대화가 단절됐던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다며 지난 주말 북한의 움직임이 그런 기회의 문을 닫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대북 정책 검토는 언제쯤 마무리된다고 했나요?
네, 한 당국자는 대북 정책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말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보좌관들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정책 검토를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 외교에 관여한 거의 모든 인사들과 접촉했다며 엄청나게 철저한 점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음 주 미한일 국가안보보좌관 회담은 3자회담과 양자회담이 각각 별도로 열릴 것이라며 앞으로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인지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일본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고 한국은 경제 분야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절실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알아볼까요?
네,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됐던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네, 지난주에요. 이 말레이시아가 문철명을 미국에 인도하고 나서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단교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네,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사업가를 대북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에 송환하자 북한이 이에 반발해 19일 단교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인 21일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이 현지에서 전원 철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맞대응해 북한 외교 직원과 가족들에게 48시간 이내 떠나라고 명령하는 한편 2017년부터 이미 운영이 중단된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 법무부의 발표는 뭔가요?
법무부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년에 가까운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됐다며 이는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같은 달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2019년 12월 문철명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송환 요청을 승인했으며 이번 달 대법원이 미국 신병 인도를 기각해달라는 문철명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실제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문철명의 구체적인 혐의 짚어보고 가죠.
네, 미 법무부는 문철명이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돈 세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여러 위장회사들과 가짜 이름으로 등록된 은행 계좌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 금융망과 연계된 은행들을 통해 150만 달러가 넘는 미국 달러가 거래됐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문철명의 이 같은 행위가 북한의 기관 등을 위해 벌인 일이라며 만약 금융기관들이 실제 거래가 북한과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다면 해당 거래들은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철명은 이날 워싱턴 DC 법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자, 법무부 관리들은 이번 사건에 어떤 반응을 보냈을까요?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소장은 문철명이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게 부과한 확산 방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을 속이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제재 회피와 다른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위가 넓은 우리의 법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채닝 필립스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대행도 이런 문철명의 송환과 관련해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은 미국의 금융체계를 보호하고 우리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어디에 숨든지 상관없이 조치 준비가 항상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문철명이 최대 몇 년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되나요?
현재 미국 연방법은 돈 세탁 관련 혐의에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 50만 달러 혹은 관련 자금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총 6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철명에게 최대 1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방 형사 사건의 전례로 볼 때 문철명에 대한 최종 유무죄 판단과 형량 선고 등이 나오기까지는 1,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2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검사 측은 문철명에게 플리바겐이라고 불리는 사전 형량 조정을 제안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 최종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사는 공범 등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문철명이 여기에 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철명에겐 연방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북한 국적자가 지금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송환되면서 정치적인 파장도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문철명에 대한 송환은 이유로 지난 19일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하며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문철명을 송환한 미국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잘리나 포터미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문철명의 송환이 미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북한인 송환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 사람이 미국 재판을 받는 것도 처음인가요?
네, 북한 국적자가 미 법원에 선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북한인 김성일은 미국에서 군사용 야간 투시경을 구입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혐의로 체포돼 미 법정에 선 바 있습니다. 당시 김성일은 위장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에게 접근해 야간 투시경을 구매하려 했고 이후 물건을 받기 위해 하와이로 향했다가 체포돼 3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유엔 인권이사회가 또다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이 결의안에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 등 5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 46차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된 거죠?
네, 23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2016년 이후 6년 연속 결의안에 대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당국의 정책에 따라 자행된다고 믿을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서 생명권 침해와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이주 등 다양한 인권 유린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 등 여러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나라와 역내 국가 간 협력기구, 시민사회 등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둘 것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 추가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 총회 권고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힘을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제사회가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직원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으로 끌려간 한국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예, 결의안 채택과 함께 이루어진 주요 발언들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제네바 주재 포르투갈 대표부의 루이 마시에이라 대사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에서 이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중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지적입니다. 마시에이라 대사는 올해의 결의는 인권 상황에 관한 가장 시급한 사안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상황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과거의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을 뒀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이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 결정기구인 EU 이사회가 22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북한 등 6개 나라에 제재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리아, 남수단의 개인 11명과 단체 4곳입니다. 이유는 이들 6개국 내 개인과 기관이 자행하는 고문, 비사법적 살인, 강제 실종, 조직적인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경태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한 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정치적 반대와 체제 전복을 위한 해외 정보 유입, 체제와 수뇌부에 대한 모든 심각한 정치적 위협을 색출해 제압하는 북한의 억압적 보완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안전성은 북한을 불법적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등 억압적 치안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저희 생생 라디오 매거진에서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미국 여성 언론인과의 대담을 전해드리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플리처상 비평 부문 결선자 소라야 맥도날드 기자인데요. 오종수 기자가 2020년 7월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오늘은 2020년 퓰리처상 비평 부문 파이널리스트 결선자에 선정된 소라야 맥도널드 예술문화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맥도널드 기자는 여성이자 흑인으로서 문학의 전반에서 다양한 보도와 비평활동을 해왔는데요. 흑인 여성이 퓰리처 부문별 2위에 해당하는 파이널리스트가 된 것은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먼저 축하 인사를 하면서 맥도널드 기자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퓰리처 파이널리스트 선정 축하드립니다. 퓰리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건 언론계 최고 영예로 꼽히죠.
Thank you. Yes. Well, I finally turned in a second draft.
네, 감사합니다. 요즘 축하 인사를 받느라 전화기에서 불이 날 지경이에요. 여성 언론인 단체와 흑인 단체 등이 주관한 간담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한 달 이상 계속됐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Sure, my name is Soraya Nadia McDonald. And I am the culture critic for the Undefeated.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기고하고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퓰리처 이사회가 맥도날드 기자의 어떤 보도를 평가했나요?
Particularly outside of Broadway, when you start getting into off Broadway.
작년 한 해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른 작품들의 배우와 감독, 그리고 관객 등 구성원들을 분석한 기사들입니다. 그 중에 몇 개를 퓰리처 위원회가 높이 평가해 줬습니다.
브로드웨이는 유명한 극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브로드웨이 작품 구성원들의 어떤 면을 분석하신 건가요?
Not just blackness, but immigration. You know, all sorts of identity.
흑인과 이민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뉴욕 예술가의 모인데 주목했어요. 배우나 감독, 제작자들이 각각 출신 배경이 다르잖아요. 아울러 배역에서도 각가지 정체성이 표현되고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브로드웨이가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장소가 된 얘기를 풀어본 겁니다. 저는 여성 문제나 인종 문제 같이 사람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둘러싼 현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종 문제를 보도의 중심 주제로 삼으신 거군요.
A lot of my work as a theater critic in New York deals with looking at race in theater.
네, 제가 쓴 기사의 많은 분량이 연극과 음악극 무대에 오르는 인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종은 한 명의 인간을 규정하는 정체성 가운데 가장 큰 요소이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니까요.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 문제가 중요합니다. 인종들 사이의 역학관계도 역사를 통틀어 줄곧 현안이었으니까요.
무대에서 표현되는 인종 간의 갈등,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What it means to be an American, and so I'm really delighted that the Pulitzer Board.
아니요, 인종 간에 서로 연결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인종과 정체성이 미국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모이는 과정이요. 이렇게 더 큰 테두리에서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찬양할 일이고요.
그래서 직업 테니스 선수 오사카 나오미와 국제대회에 동행하면서 심층 취재하기도 하셨죠. 오사카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맥도날드 기자가 취재한 일대기가 세계 언론에 조명됐습니다. 이 오사카 선수한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뭔가요?
She is almost deceptively charming. Naomi's mother is Japanese. Her father is Haitian, and she holds dual citizenship in America.
오사카 선수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취재 대상이었어요. 오사카 선수의 어머니는 일본인, 아버지는 IT계 미국인인데요. 어릴 때 미국에 건너와 일본어를 거의 못하면서도 어머니의 뿌리를 따라 일본 대표로 세계 대회에 나선 과정에 매료됐습니다. 정체성 혼란을 느끼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훌륭히 개척해 나가는 한 여성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연극 무대와 테니스장에 걸쳐 맥도날드 기자가 향한 취재 영역마다 깊이 있는 보도로 주목받았습니다. 언론인 생활 얼마 만에 퓰리처의 영예를 안게 되신 건가요?
My first job out of college was in 2006. So what's that, like 14 years?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한 뒤 2006년에 처음 언론계에 몸담았으니까 올해로 14년째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워드대학교는 수많은 흑인 지도자를 길러낸 곳이잖아요. 흑인이자 여성으로서 언론계에 자리 잡고 인정받는 과정이 순탄했나요?
No.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저보다 경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제게 가르침을 주고 북돋아주고 이끌어줄 사람, 제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을 주변에 두려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나 ESPN은 큰 회사인데 그런 가르침과 도움을 줄 사람을 주변에 두기가 쉽나요?
Particularly, you know, when you are working in a very large newsroom, and it's easy to get lost.
큰 조직에 몸담다 보면 길을 잃기에 쉽상입니다. 그래서 저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어요. 그래야 뛰어난 기자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자신을 홍보하는 방법은 진실을 찾는 기자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거예요. 좋은 기사로 성과를 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진실을 찾는 게 기자 본연의 임무라고 하셨는데 그 진실을 알리는 미국의 언론 자유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나요?
You know, I would say we're probably around an 8 or a 9.
10점 만점에 8점에서 9점은 줄 수 있습니다. 만점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정치권을 비롯한 공공 영역에서 언론을 적대시하는 풍조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부 정치인이 특정 매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많은 신문과 방송, 잡지, 그리고 온라인 매체들이 언론 자유를 지켜나가고 있는 게 미국 사회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많은 매체가 미국에서 언론 자유를 지켜나가고 있는 증거는 뭡니까?
They are still finding ways to uncover information that powerful people would rather we not have access to.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권력자들에게 기자들이 여전히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언론 자유의 증거입니다. 한쪽에서 적대적 풍조가 번지는 건 별도의 문제예요. 아예 질문조차 할 수 없다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언론 보도나 기자들을 대우하는 문제에서 양성평등이나 인종적 다양성이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Oh gosh. You know, I'm actually not sure. I know the sort of upholding and protection of First Amendment rights.
어려운 문제네요.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수정 헌법 1조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성과 인종, 출신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토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Extremely important in this time during a global pandemic is press freedom.
요즘 같은 때 언론 자유는 극도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공개 여부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언론 자유가 그곳 주민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군요.
You know, journalists are the people that we rely on to seek the truth and tell us, you know, what's actually going on.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 언론인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합니다. 언론 매체의 자유를 부여하는 수준은 그 나라 정부의 역량과 사회적 성숙도에 달려 있어요. 세계적 보건 위기를 맞은 지금 정부를 두려움 없이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유가 역사상 어느 시점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때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2020년 퓰리처 비평 부문 파이널리스트 소라야 맥도널드 예술문화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윌슨 대통령의 아내 이디스 윌슨 여사는 최대한 가까이에서 남편을 지켰습니다. 이디스 여사는 윌슨 대통령이 쓰러진 뒤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고 측근들조차 대통령의 병세를 정확히 알지 못할 만큼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비밀에 붙여지는 동안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일은 이디스 여사가 결정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윌슨 대통령은 사람들과 접촉이 철저히 차단됐고요. 정부 강요들조차 오로지 이디스 여사를 통해서만 윌슨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경우 윌슨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디스 여사 혼자서 판단했습니다.
이디스 여사는 대통령에게 올라온 정보를 전달할지 말지도 직접 나서서 관여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전달될 모든 편지나 서류, 정보는 이디스 여사에게 먼저 보내졌습니다. 이디스 여사는 윌슨 대통령이 당장 검토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아닌지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했는데 대부분 당장 전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디스 여사는 강료들과 다른 정부 관리들 역시 윌슨 대통령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대통령의 아내인 퍼스트 레이디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논의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디스 여사가 대통령에게 당장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돌려보내면 속수무책으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이디스 여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국정운영을 하는 것처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칫하면 이 대통령 고유 직무조차 이디스 여사가 관여하고 결정하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이디스 여사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이디스 여사는 윌슨 대통령의 뇌졸중을 무리하게 숨기면서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디스 윌슨 여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 검소한 생활을 장려하며 스스로 모범을 보이려고 애쓰는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재봉틀을 꺼내서 군인들에게 보낼 옷을 만들고 적십자사 자원봉사 활동도 했죠. 잔디 깎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백악관 잔디밭에 양을 풀어놓고 기르는 지혜도 발휘했고 나중에 양털을 깎아 판 돈 5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남편의 건강 상태를 최측근들에게조차 비밀로 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이디스 여사에게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디스 여사가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심지어는 미국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말로 이디스 여사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디스 여사는 국가의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 자신이 정책 결정을 내린 일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누가 언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지 또 언제 그 사안을 남편에게 전달할 것인지 그것만 결정했을 뿐이고 오로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했을 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평소 윌슨 대통령이 아내와 많은 것을 상의해왔기 때문에 이 이디스 여사 스스로 자신이 남편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던 거겠죠.
이디스 여사가 윌슨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같이 의논했던 것은 국제연맹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때 상원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평화협정인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는 윌슨 대통령이 원하는 국제연맹 설립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이 조약 비준을 거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원 의원 가운데 많은 수가 국제연맹에 가입하면 미국의 자유와 독립이 훼손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연맹 설립을 주장했지만 상원 의원들은 미국은 국제조직에 가입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속해 있는 민주당의 길버트 히츠콕 상원의원은 베르사유 조약 비준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움직임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상원 민주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던 히츠콕 의원은 윌슨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고 요청했고요. 이디스 여사는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이대로라면 상원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논의가 끝나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국제연맹에 가입하면 미국이 독립성과 자유를 잃게 될까 봐 상원 의원들이 너무 겁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미국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을 수정해야만 상원의 비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윌슨 대통령이 한 걸음 양보하고 상원에서 제안하는 수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상원의 비준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길버트 히츠콕 상원의원은 다른 상원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국제연맹 설립 문제는 그 어떤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국제연맹 설립은 평화협정 문서 그대로 베르사유 조약에 적혀있는 그대로 승인돼야 합니다.
길버트 히츠콕 상원 의원은 윌슨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을 계속 설득하며 한 번 더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원에서 베르사유 조약 비준에 대한 표결이 있던 날 히츠콕 의원은 다시 백악관으로 가서 이디스 여사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있을 상원의 표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고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비준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타협과 절충만이 국제연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디스 여사는 히츠콕 의원이 기다리는 동안 윌슨 대통령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끝으로 생생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 알아봅니다.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동부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앤디 염 씨의 세 번째 사연 핸드맨 들어보시죠.
아, 제가 리치몬드 오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한 곳에서 1년 이상 살아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제가 어느 한 일자리에서 6개월 이상 일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한국을
떠돌이 생활이 10대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 앤디 염 씨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까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던 앤디 씨는 무슨 일이든 직접 부딪히면서 내 미래를 걸 수 있는 일인지를 따졌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6개월 동안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와 시애틀을 오가며 통신회사의 안테나 설치 보조사로도 일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될 것 같았는데 회사의 부도와 함께 그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한 앤디 씨.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아예 뭐 영어권 쪽으로는 뭐 구직 활동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었고 뭐 한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또 한인들만의 그 뭐 한국어로만 해서 소통이 가능한 그런 데도 이제 꽤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영어를 못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미국 내 도시 가운데 한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앤디 씨도 한인 지역 신문의 광고란과 인터넷 검색도 한글로 그리고 한인 업주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초밥집에서 초밥 만드는 기술을 배워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스시를 배워볼까 해가지고 그 식당에도 한 하루를 딱 출근했습니다. 근데 첫 하루를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거 나하고 너 전혀 안 맞구나 그래가지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가만히 서가지고 뭐 이렇게 손님들 상대를 해가지고 뭐 서빙 처음에 그런 것도 스시를 배운다고 하면 그것부터 배워주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체계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뭐냐면 서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리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스시 보조도 할 수 있고 보조를 하면서 또 얼마 정도 이렇게 그 기한이 지나야 뭐 스시도 배워볼 수가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첫 하루 가서 이렇게 손님들 상대로 서빙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걸 해보니까 이건 나하고 도저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마 그게 오후 2시나 3시에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9시까지인가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마무리를 안 하고 또 못할 것 같다고 하고 그만두고 남았었거든요.
하루 이틀 견뎌볼까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든 요리를 하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이 어느 때보다 빨리 들었습니다. 지역 광고지를 다시 살핀 앤디 씨. 그리고 사이딩, 일하면서 배우실 분이라는 문구로 구인 광고를 낸 건축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외상자 마무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그분은 그러니까 그 낡은 집을 그러니까 외상자 오래된 걸 벗겨냈든지 아니면 그 위에다 빈다든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걸 하면 뭐 준비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런 게 많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가져오라면 가져가고 합판을 자르라면 자르고 치수를 재라면 치수를 재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한달째부터는 제가 직접 뭐 웬만한 건 다 했었거든요.
아 그게 이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업계 업무로 그렇죠. 배우는 거예요. 네.
나는 뭐 현장에서 내가 다 터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하시는 분들 가끔 가다 아 이거는 이렇게 뭐 지수를 잰다 하면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재야 된다 뭐 저런 방법으로 재야 된다 뭐 그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가르쳐주면 그걸 내가 얼마나 빨리 터득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초밥집 일은 하루 시간도 아까울 만큼 맞지 않았는데 노동 강도가 제법 센 건축 현장에서의 일은 달랐습니다.
제가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재미라는 게 내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표현밖에 못하겠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뭐 그거 하는 게 신이 나는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또 일을 하다 보면 낡은 집을 이렇게 새 집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마 시간이 오래 갔었던 것 같고 근데
성취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을 쌓는 동안 인정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일단 80불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 되니까 그분이 100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3개월 만에 150불을 받았습니다. 바로 일당을. 그때 당시까지만 미국에서는 뭐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그 150불을 받는다고 하면 그냥 그 일당 받는 사람이 최고라고 봐야 되는, 그 이상 거의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래도 한 150불을 한 개월 만에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하고 하니까.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실력이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내가 혼자서 알아서 뭐 누구 관여를 안 해도 저는 뭐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웬만한 기술은 어깨 너머로 배워도 전문가처럼 해냈습니다. 일도 적성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벌이도 제법 남들에 비하면 썩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좀 넘고 앤드 씨는 이 현장에서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먹고 살만은 한데 자기 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앤드 씨가 생각한 노동만큼의 벌이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앤드 씨의 구직 활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역시 지역은 로스앤젤레스였고 냉방기기, 에어컨을 설치하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일단 전화로 인터뷰를 먼저 하고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을 보고 임금을 책정하자 제안했던 앤디 씨. 첫 번째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를 도와 일했습니다.
한 일주일을 일하고 그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냐, 얼마 정도 받기를 원하냐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는 뭐 그때 원하는 그 금액이 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도 또 순순히 아 그 정도 줄 수 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시간이 한 17불 얼마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 정도 선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회사 그게 회사는 회사 속 차원에서 일하는 걸 일주일 정도 지켜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만큼 줘도 된다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 요구가 또 뭐 너무 이렇게 높았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한 3,000불 정도는 제가 있어야 생활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러니까 그분들이 시간당을 이렇게 계산해보고 하더니 한 17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 정도면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게 이렇게 뭐 대체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뭐 시간당 기본으로 한 12불 뭐 그 정도 이렇게 받을 때고, 그래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받고 그래를 하니까 17분 정도면 저도 괜찮은 상태였어도 하니까.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어떤 걸 보여주셨길래 이분들이?
에어컨 설치 같은 거 하고 이래 하면 리모델링 하는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오래된 걸 다 다시 철거를 하고 새 것도 이렇게 뭐 새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 하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그 일하시니까 뭐 한국말로 하면 사수분이시나 그분이 일을 하는데 호흡이 잘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되게 리코멘드를 잘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 잘 평가를 해주시고 맞았어요.
페인트칠, 안테나 설치 보조, 사이딩, 그리고 에어컨 설치 보조. 하는 일마다 속도가 빠르다, 일을 잘한다 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건설 현장 쪽에서 일손치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상황 파악을 하고 하니까.
앤디 씨는 북한에서 기계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해본 것이 전부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도 못했었고.
2년 동안의 구직 활동과 현장 체험은 앤디 씨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 미래를 걸어볼 만한 일을 찾게 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